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하고 시작합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에서 세 번째 왕인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3년이 되었을 때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역사의 연도로 환산하면 기원전 605년에가 됩니다. 여호야김 다음 유다의 왕은 여호야긴이었고 그 다음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바벨론 왕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더니 왜냐하면 여호야김이 3년 동안은 바벨론의 조공을 잘 바치다가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열왕기하와 역대하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후 일어난 일을 잘 압니다. 느부갓네살은 곧 힘이 없는 여호야김의 항복을 받은 후에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전에 은금으로 만든 기물도 여럿을 탈취해서 신할 땅 자기 신전에 보물창고에 갖다 둡니다. 당시 바벨론이 유다를 이긴 것은 바벨론 신이 유다 신을 이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들 간의 전쟁은 나라를 수호하는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취해서 바벨론 신전 보물창고에 갖다 놓은 것은 유다의 신을 볼모로 잡아서 갖다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의 속국이 된 것은 누가 봐도 바벨론이 유다보다 군사적으로 훨씬 우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2절을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과 하나님의 성전이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면서 다니엘서 기자는 여호와께서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Lord라는 단어가 주어로 사용되었는데 L-O-R-D가 모두 대문자로 되어 있지 않고 첫 번째 L만 대문자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여기서 Lord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는 주인, 통치자,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아도나이를 사용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할 때 야훼, 여호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여기 2절 말씀은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을 잡아가고 성전의 기물을 탈취해 간 것은 모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은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서 39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 자신의 병문안을 하러 바벨론 왕의 사절단들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리석게도 그들을 데리고 가서 궁중보물고와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다 탈취당하리라.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너희 왕족들 그들 가운데 몇이 잡혀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왕이 잡혀가고 하나님 성전의 기물이 탈취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구약을 잘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성경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경고하셨는가?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이 땅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조롱과 놀람이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바벨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종이라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너희 유다,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그리고 너희 땅, 이거 다 황무하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황무하게 만들고 너희들을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2절 후반부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성전의 기명을 가져가서 둔 곳을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고 신할 땅이라고 합니다. 의미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을 보면 신할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인간의 교만과 사악함을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잡아갈 때 이스라엘 자손 중 왕족과 귀족 소년들도 잡아가게 합니다. 볼모로 잡아감으로써 나중에 반역의 소지를 없애고 궁중 교육을 통하여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나중에 유다로 돌아가더라도 친바벨론 세력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바벨론 궁중에서 왕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용모가 준수하고 머리가 좋고 왕궁에서 섬길 자격을 갖춘 소년들을 몇을 데려오게 합니다. 정치적으로 성골이고 신체가 출중하고 지적으로 탁월하고 모든 교양을 갖춘 그러한 소녀들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들에게 당시 바벨론의 지도층이었던 갈대아인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합니다. 아카디안 언어를 배우고 그 언어로 쓰여진 바벨론의 문학서, 예술서, 지혜서, 점성술서 등등을 모두 읽고 배웠을 겁니다. 5절을 보면 뿐만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이들에게 3년 연수 기간 내내 자신이 먹는 궁중 진미와 자신이 마시는 포도주를 매일 마시게 해줍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이 연수생들 가운데에는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여기 네 젊은이들은 모두 시드기야 가문의 자녀들이었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궁중 연수원 학생들에게 당시 바벨론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배우게 하고 바벨론의 모든 향락을 누리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름도 고쳐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정체성도 바꾸어 줘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완전히 개조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언어부터 바꿔야 됩니다. 언어를 바꾸면은 그 사람의 사고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름까지 바꿔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지혜를 다 배우게 통달하게 해주고 세상의 모든 향락을 이제 다 누리게 해주고 이제 이 연수 기간이 끝나면은 바벨론 왕 최측근으로 엄청난 권세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7절을 보시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하는데 원어 표현은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정해 주어서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름을 셋 해 줬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창시 개명을 해주는데 이름을 정해주었다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다니엘은 원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하는 의미인데 이것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꿔줍니다. 여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 여기 여신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의 와이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주신의 와이프에게 여기 바벨론 왕을 보호하소서 하는 이름으로 바꿔준 겁니다.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꿔줍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히브리어 이름을 아구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아구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달의 신, 달의 신의 이름입니다. 미사엘은 메삭으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름을 아구는 누구신가 하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사랴를 아벤누고로 바꿔줍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셨다 하는 이름을 느보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바벨론 신전에서 두 번째 위대한 신이 느보인데 느보의 종이라고 바꿔준 겁니다. 다니엘과 네 친구의 이름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었는데 모두 바벨론 신과 연관된 이름으로 바꿔준 겁니다. 이제 생긴 것만 빼놓고 100%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환관장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 사람이다. 너희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고 말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러나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들은 이 접속사를 번역하지 않습니다만은 모든 영어 성경은 한결같이 그러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합니다. 여기서도 원어 표현은 다니엘은 마음속에 정했다고 합니다. set라는 표현을 씁니다. 100% 나의 뜻에 반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외국인 학교에 강제 입학하고 외국어를 배우고 이방 문화를 배우고 창씨 개명을 당하는 것까지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이 당했지만은 남이 정해주는 것 내가 받았지만은 이것만큼은 남이 나에게 정해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자신이 결정했다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기로 뜻을 정했다고 하는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에 정했다고 합니다. 남들은 먹지 못해서 환장하는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최상품 포도주를 다니엘은 지금 뭐라고 하는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말합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구하니. 위생적으로 깨끗이 못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나를 부정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벨론 궁중에서 먹던 여러 음식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와 말고기가 그 두 예입니다. 동물 자체가 부정하고 또 그곳 사람들은 피까지 먹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기들을 먹고 피까지 먹는 것은 레위기 14장과 17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아마 다른 더 큰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왕이 먹는 음식은 종종 바벨론 신들에게 제사 드린 것이기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그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것은 간접적으로 바벨론 신을 예배하고 또 숭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여기 다니엘이 어떻게 생각해서 그것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니엘은 여기에서 선을 그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에 결심한 후 곧 행동에 옮깁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라. 자기를 부정하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왕이 먹는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 먹고 마시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은 언뜻 들으면은 단순한 요청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목숨을 걸고 한 담대한 요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왕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칼에 목이 날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모든 소년들과 다르게 유별나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별나게 튀는 자는 어떤 사회에서든지 방망이로 두드려 맞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수없이 보듯이 직장의 규칙과 관행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곧 따돌림을 당하고 진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욕은 인간의 3대 욕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왕이 먹는 진미를 먹지 못해서 환장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900마일이나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친척들이나 친구들, 자신이 음식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 재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대부분 유대인 소년들이었다면 일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감사함으로 잘 먹고 마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먹고 마시기를 거부한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먹고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해설을 생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뇌리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 궁중 연수원에서 교육받은 모든 유대 소년들은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고 믿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직접 자신들의 이름을 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수석보좌관이 자신들에게 영어 이름을 직접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소속된 청와대 고위 관리 학교에 입학시켜서 그것에서 모든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없는 학문들을 다 배우게 하고 대통령이 먹는 모든 음식 다 먹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 치면은 미국에 와서 청와대 보좌관이 되어서 American Dream을 이루었다 하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와서 이를 쓰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청와대 보좌관이 되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어려운 그 직위 이거를 차지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른다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끌려와서 궁중 연수원에 들어가고 갈대아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 학문을 배우고 창씨 개명 당하는 것까지는 용납했지만은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뜻을 정했습니다. 비핵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바벨론의 정책에 잘 순응하고 협조했지만은 자신이 판단할 때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협조할 것을 거부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거부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사단의 유혹이요 시험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큰 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개가 너무나도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 두 무기를 같이 사용할 것이라고는 잘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하나 무기는 사자굴입니다. 용광로입니다. 너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너 활활 끓는 용광로에다 집어넣겠다. 사단 마귀는 겁을 주고 위협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무기. 그러나 두 번째 무기는 완전히 다른 무기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궁에서 왕과 똑같은 삶 살게 해주겠다. 세상의 모든 권세 다 누리고 모든 즐거움 다 누리고 모든 먹는 즐거움 다 누리게 해주겠다. 왕의 식탁을 제의하는 것. 사단의 한 무기는 핍박과 시련입니다. 죽이겠다. 다른 무기는 세상의 모든 즐거움, 권세와 명예와 지식과 부, 즐거움 이거 다 주겠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두 가지에 다 넘어갑니다. 너 죽이겠다고 하고 죽이는 것은 고사하고 조금만 핍박을 하면 어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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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 다음에는 주일날 빠지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빠지고 주님 경외하는 삶에서 떠납니다. 물론 왕궁의 음식을 제시하면은 그 제시하는 자 뒤에 있는 흉악한 사단의 얼굴은 전혀 보지 못하고 넙죽 그것을 취합니다. 세상에서 조금만 명예, 권세, 부, 즐거움이라는 것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정신없이 따라가서 취합니다. 그리고 그 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귀한 기회를 허락하셨다고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단의 두 가지 무기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소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자굴과 용광로는 봅니다. 그래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왕궁의 음식은 그것이 사단의 덫인 줄 모르고 넙죽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그런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장관이 되어서 세상에서 노벨상을 받는 훌륭한 학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삼성과 같은 기업체의 총수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너 그거 해갖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냐?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부 이것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있지 않은데 하나님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헛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그런 것들을 취해서 주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백발백중 사단에게 넘어가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은 두 가지 무기 사단이 사용하는 것을 꿰뚫어 본 거예요. 사자굴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왕궁의 음식을 제시하는 것 이거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왕궁의 음식은 왕이 먹는 진미는 용광로와 사자굴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햇빛이 강풍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햇빛을 쬐면은 더워갖고 옷을 벗어요. 강풍으로 사람 옷을 벗기게 하려면은 안 됩니다. 햇빛 정책. 이거 무서운 사단의 계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유화 정책, 온종주의. 이것이 애굽의 노예 생활, 철권 정치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공생사역 들어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뿔 갖고 나타나서 공격하지를 않았습니다. 광야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주님께서 기록하였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전부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예레미야서 35장에 나오는 레갑 족속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 이 레갑 족속이 뭐 했던 사람들인지 잘 모르시는데 예레미야 3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그들에게 마시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레갑 족속들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여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레갑이 명하신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였다고.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그대로 장막에 거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것 취해서 먹고 마시지 않았다고요.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것으로 알고 여기다 좋은 집을 짓고 살지 않았다는 얘기. 단순한 삶을 살며 그리고 하시라도 접었다가 다시 칠 수 있는 하시라도 주님이 이루가라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막을 치고 단순한 삶을 살았다. 이게. 왜?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닌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거 세상에 취해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너희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취하라. 그 술이라는 거 꼭 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어떻게 된 게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홀대하고 살았기에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참다 못해서 이들을 아수르의 손에 붙이시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의 손에 붙이시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왕국의 손에 붙이시고 그 다음에는 로마 왕국의 손에 붙이시고 나중에는 나치들의 손에까지 붙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이 고백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신약도 똑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전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1장서부터 11장에 걸쳐서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를 잘 설파합니다. 그 다음에 12장서부터는 그 진리대로 사는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말하는데 그 12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만큼 들었으면은 이제는 너희 몸을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그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고 시작합니다.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 세대 사람들이 이 길로 가면 너는 딴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말합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제일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너희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풀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단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당분간이지만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에게서 왔다는 것, 이거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100% 은혜로 구원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시내 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너희는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이방 백성들과 분별되라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달라야 되고 행하는 삶이 달라야 된다. 이것이 다 중요하기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 말씀을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원으로 읽었는데 심지어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아라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 왜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아, 이거는 위생적이고 이건 위생적이지 않으니까 아,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 백성들과 분별되게 하셔야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 세상 사람들은 한마디로 먹을 거 먹지 못할 거 다 먹는 백성들인데 너희는 이것만 먹어라 하고 지정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순례자의 삶이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너희가 지금 사는 곳은 너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고, 너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고,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순례하면서 가는 자들이라고, 너희는 세상에서 나그네와 객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날도 하나님 자녀인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구분된 삶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99%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1% 마이너리티로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외로운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미없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삶이야말로 너무나도 익사이팅하고 흥미진진한 삶이고 그 삶이야말로 99%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평강과 자유의 삶을 만끽하는 삶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지금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아는가? 리트머스 테스트 가운데 가장 쉬운 테스트,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과 다른 게 뭐가 있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열렬히 사모하고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은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번쩍번쩍하고 화려한 것들은 사단에게 종 노릇만 잘하면은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세상에서 큰 교회 하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주님 말씀을 여기 치고 저기 치고 다 쳐갖고 막연한 사랑과 은혜와 구원만 떠들어대면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높은 자리 올라가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약삭 빠르고 눈치 빠르게 세상에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면은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늘 하는 얘기. We are in the world, but we are not of the world.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프레셔를 많이 받지만은 그러나 그것에 swallowed up 돼서 삼킴을 당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다니엘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아무리 너 나에게 절만하면 내가 이걸 다 주겠다 그러더라도 No, 나는 거기 관심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에 나 자신을 그런 것들로 더럽히지 않겠다 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앞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선가는 선을 긋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상관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반드시 상반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니 세상의 모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권위체계, 아무리 악한 세상, 아무리 악한 독재자라고 하더라도 그 권위를 따르지 않으면 이 세상은 100% 케이오스가 되어버리기 말기 때문에 대혼돈에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자신의 보스에게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는 많은 것들 잘 순응하고 타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에선가는 선을 그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선을 긋는가?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 잘 듣는 것과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신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는 우리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 이야기 듣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그러한 충돌이 일어나는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네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고백하는 십계명의 고백, 그 십계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면은 그걸 거부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 그 중에서도 특별히 1계명과 2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또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우리들의 마지노선인 거예요. 내가 다른 모든 것은 다 용납하지만은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이 누차 얘기하듯이 예전에는 사단의 진 안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으로 옮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사단의 진에서 사단이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놀아나면서 즐겁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님 말씀을 듣고 사단과 싸움을 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투선을 그어놓고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성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사단과의 싸움의 그 전투선을 계속해서 사단의 적진의 적진으로 조금씩 조금씩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싸움을 우리는 평생 싸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은 무지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거 흑백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많은 잘못된 관행과 관습들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고 또 시편에서 말씀하시고 로마서 3장에서 특별히 말씀하시듯이 우리 가운데 의로운 자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정말 의롭고 깨끗하다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은 세상에서 밖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달나라나 가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을 긋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선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선이 여기 그어져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기 그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멀리 그어져 있고 인간의 죄된 눈으로 판단하면은 이 사람은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 같고 저 사람만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과 육신의 연약함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협조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타협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절대선을 내가 만들어 놓고 너는 지금 타협한다, 너는 지금 협조한다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이. 중요한 것은 내 믿음에 합당한 줄을 그어놓고 사단과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하고 내 마음의 뜻을 정해놓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새해에는 내가 어떤 삶의 면에서 성화되어 갈 것인지 나의 죄된 삶 이거를 다 써놓고 이제는 각개표를 하기를 원한다고, 두 줄로 크로스아웃 하기를 원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나 하고 뜻을 정해놓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니엘에게는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 하는 것이 선을 그어놓은 것인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지금 선을 그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선을 그어놓은 게 없이 매일 막연하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성화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또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에서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기장에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고 내가 뜻을 정했다고,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않겠다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표류하며 살아갑니다. 저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유행을 따라 살아갑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를 경험하는 삶, 남침내 교단의 어떤 목사가 책 써서 홍보시키면 그거 다 공부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하면 또 전부 그거 따라갑니다. 전도 폭발 하면 다 그거를 따라갑니다. 열린 예배 하면 다 그거를 따라갑니다. 정신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보스가 뭐라고 하면은 따라가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 따라가고 이제 그런 삶 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딴 길로 간다 그러더라도 주님과 기도하면서 정한 것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No! 이제 더 이상은 안 돼!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제는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사단의 시험,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다니엘과 같이 이제는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 살겠다 하고 작정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게 하시고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그 축복 우리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